예,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에베소서 4장의 결론으로 이제 5장 1절 2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노회 때문에 한 주 금요일이 쉬고요. 그 다음 주일에 이제 계시록으로 돌아가서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 다 끝내지 못한 것을 마치고 그리고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에베소서 4장에 알려주신 말씀, 우리 성도의 부르심에 관한 말씀이 이 5장 2절에서 한 단락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5장 2절까지 살펴보는 거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왔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가? 그리고 교회로 부르신 우리의 부르심의 뜻은 무엇인가? 이 교회와 우리 각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목적이 무엇이고 그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무엇을 이루셨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지체들의 삶과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등등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후에 우리 각 성도들을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한 몸의 지체로서만 정의가 된다는 거죠. 나 하나가 아니라 한 몸을 이룬 이 교회 안에서 지체가 될 때 내가 누군지가 올바로 정의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 몸을 이룬 교회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함께 자라가게 하셨어요. 자라간다는 것은 한 몸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그것도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나누는 교제 속에 우리가 함께 자라가게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만 자라간다고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자라갈 때에 건강하게 자라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며 자라가게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명하십니다. 예수님 닮은 새사람의 성품으로 교제를 나누라. 그래서 하나 된 것에서 자라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우리 구원의 현실이고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이라는 거죠. 우리도 이 부르심을 깨닫고 이 부르심을 우리의 소망으로 품고 믿음으로 심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며 교제 나눠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은 삶은 무엇인가?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서 계속해서 살펴봤어요. 예수님 닮은 삶은 혼자서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지체들과 나누는 교제 속에서 그 예수님 닮은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에베소서 4장에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으로 교제를 나누라. 진리복음으로, 진리복음이 주장하는 모든 교제를 나누라. 또한 죄를 짓는 분을 품지 말고 정당한 분을 품었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다 버리라고 하십니다. 다른 지체들을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하십니다. 더러운 말을 버리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라고 하십니다. 오직 자비와 긍휼로 대하며 서로 용서라고 하세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어떤 뜻일까요? 이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오직 이 교회와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적인 유익. 그들을 세워주는 것. 그리하여 예수님 닮은 삶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먼저, 이것이 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신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진리복음 안에서 교제를 나눠주셨고요. 의분이 있으셨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미워하고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체들을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바치셨고요. 예수님은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로를 하여 은혜를 끼치는 삶을 끝까지 사셨고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대하시며 용서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 닮은 삶을 우리의 교제 속에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서로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진리복음을 버리고 거짓으로 교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냥 온통 세상과 사람의 소견. 그리고 또한 이 분을 품었더라도 버리라고 하셨는데 계속 화를 품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온통 자기 자신만을 위한 거고 다른 지체를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이나 은혜를 끼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더러운 말, 상처 주는 말, 전혀 교회에 유익이 안 되는 그런 말들로 교제를 나누려고 할 때도 있다는 거죠. 용서하는 말이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대적하고 미워하고 이런 마음으로 교제를 나눌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도 서로서로 우리 자신부터 돌아보며 이러한 교제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고쳐줄 필요도 있고요. 격려도 하고 또 위로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꼭 제가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러한 삶으로 예수님 닮은 삶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삶이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 닮은 삶의 결론. 우리가 나누어야 될 지체들의 교제 속에 나타나야 할 예수님의 성품.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것이 예수님 닮은 삶의 궁극적인 현실이에요.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결국은 이 한마디로 결론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사랑, 예수님의 성품, 천국의 현실, 그리고 결국은 전체 성경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아온 에베소서 말씀의 결론이기도 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는 말이 꼭 먼저 들어가 있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죠? 뭐라고 그 뒷부분에 얘기하시나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한 영원한 속죄 제물로 자신을 바치신 것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완전하게 드러내셨다. 즉,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나타났고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랑을 주신 자들에게 이 사랑으로 사랑하여 이 사랑을 주신 자를 닮아가라 명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실 때에도 구체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우리 소견대로 사랑하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도 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뭘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구체적인 현실이 있어요. 그냥 부처님이 자비하라, 용서하라, 아무 목적이 없고 뜻이 없고 이유가 없어요. 구체적인 현실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건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수준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에요? 예수님 수준. 예수님이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 똑같은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은 믿음이 아니면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도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사랑으로 미약하지만 사랑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누구 수준으로 받아주실까요? 믿음으로 하는 것을 예수님 수준으로 완전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닮도록 자라가게 해주시고 결국은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에 이르러 예수님처럼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천국에까지 데려가실 거예요. 그 사랑이 미약해 보여도 결국은 온전한 데까지 가요. 지금은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심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 4장 시작할 때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에서부터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자라가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 없이는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시작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믿는 것에서부터 그 사랑을 조금씩 조금씩 증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어요. 사랑장이라고 하죠. 요한 1서 4장으로 가보시겠어요?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뒤에 19절에서 21절 4장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들어봐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뭘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하시는 것은 그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 하면 우리가 받은 영원한 구원의 참현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이 명령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를 이 명령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미 먼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명하시고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서 이 완전한 사랑을 하며 살아갈 자들이기 때문에 그 천국 생명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명하시고 자라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창성한 분량이 이룰 거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을 받은 자임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주시지 않고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원리가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주신 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이 원하는 기쁘신 뜻을 따라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서는 이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크든지 작든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로 서로 사랑하게 한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던 삶에서, 세상만 사랑하던 삶에서 예수님 사랑이 형제를 사랑하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는 다른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그 앞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3장 16절에서 19절. 3장 16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자, 이 구절을 잘 가지고 계셔보세요. 그 뒤에 연결되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도요. 그러므로 너희가 심서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결국에 기독교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랑? 형제 사랑이 결국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결국 형제를 사랑하게 합니다. 근데 왜 형제일까요? 천국도 형제 사랑이에요. 천국은 더 이상 부모 자식 관계나 부부 관계가 없죠. 그런 모든 관계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의 관계로 가잖아요. 천국도 형제 사랑이에요.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열매도 형제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거짓이라고 하시죠. 결국은 형제 사랑이 끝이고 열매입니다. 천국 가서도 이 형제 사랑으로 살아갈 거예요. 즉 어느 정도의 사랑? 예수님처럼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 십자가 사랑에 참여하는 것이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 수준으로 사랑할 자들이래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분명히 그 사랑까지 간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서 자라가라고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들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구원을 이루실 건가를 분명히 알려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래요. 이거는 조금 닮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수준으로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정말 큰일 나지 않았나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아직도 제 모습을 바라보면 말과 혀로만 사랑을 부르짖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필요를 보고도 그것을 채워주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없습니다. 그러고도 내가 정말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국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와 친구라 할 수 있을까요? 그때마다 내 모습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나는 말과 혀로만 떠드는 위선자요 거짓말장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직도 형제 사랑은 우리 안에서 너무나 미약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너무나 미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복음이,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서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오는 형제 사랑이 너무나 미약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이 아주 아주 미약할지라도 참 성도들에게는 적어도 함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방금 읽은 요한일서 3장에 우리가 형제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지를 증거하며 우리 마음을 굳게 하자. 그런데 곧 뒷구절을 보세요. 20절에서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서 23절 3장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 앞에 구절하고 연결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그 할 수 없는 죄인됨을 아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그러나 그 예수님 안에서 일단 우리를 온전하게 받아주고 계심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즉 십자가 복음으로 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다시 확인한 후에 믿음으로 담대히 구하래요. 뭘 구할까요? 그 사랑을 더욱 알고 그 사랑을 더욱 잘 증거하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들어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심서 이루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 모습에서 드러나는 사랑이 너무나 미약할지라도, 내 모습은 정말 말로만 떠드는 위선자 같고 거짓말쟁이 같을지라도, 그때마다 내가 나를 책망할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이러한 우리의 한심하고 할 수 없는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더욱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러한 삶을 끝까지 살아야 될까요? 천국 가는 날까지. 성도의 삶은 천국 가기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사랑에 이르게 하실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힘써 또 사랑하며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향기로운 제물과 또 뭐라고 그러죠? 희생제물로, 생축으로 자신을 바치셨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 생축,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영어로 하면 fragrant offering and sacrifice. 즉, 구약의 속죄제물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우리 레위기로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게 하셨죠. 그런데 그 제물을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셨어요. 근데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속죄제사,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으시고 그 제사를 드리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속죄제사가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그 구약의 모든 속죄제사들이 가르치던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제사를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성취하셨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을 당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의 불이 예수님을 태우신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태워지시고 불살라지실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로, 향기로운 제물로 바쳐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영원한 속죄제사를 이루어주셨습니다. 여기서도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바쳐져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피 흘려 죽임을 당함으로 향기로운 제물로 바쳐지는 것은 아니죠. 이제는 우리가 또 다른 제사가 필요가 없잖아요. 피의 제사가 필요가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형제 사랑으로 내어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 같은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어디 또 나오냐면요, 빌립보서 한번 가보시겠어요? 4장 18절 19절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예,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여기 보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바치신 것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셨는데, 이 빌립보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향기로운 제물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시냐면, 이 사도 바울의 궁핍한 것을 알고 이 빌립보 교인들이 형제 사랑으로 사도 바울을 돌아보며 구제 헌금을 해줬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한 이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형제를 돌아본 것을 예수님처럼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졌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 지방에 있었던 가장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있었던 교회, 가장 가난했던 성도들이 살고 있던 교회. 그런데 그들의 삶은 풍족하지 않았지만 자신들도 온갖 어려움과 환난과 가난함 속에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심에 넘치는 헌금으로 나누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닮은 사랑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의 삶, 사랑의 삶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를 내어주는 헌금. 재물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헌금. 그것이 예수님 닮은 향기로운 재물이라. 그러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죠.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는 것은 단순히 너희가 재물을 이만큼 했으니 그 재물을 풍성하게 다시 채워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 풍성한 것을 가지고 나에게 헌금을 했는데 그들이 풍성하게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예요? 재물이었어요? 아니에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풍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형제를 돌아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거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것에서 더 풍성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형제 사랑으로 자라가고 그래서 더 예수님을 닮게 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 교회와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체들의 삶의 원리고 교회의 삶의 부르심이에요. 성도의 풍성한 삶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그 사랑과 은혜로.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똑같은 에베소서의 말씀이 이어져요. 형제 자매들을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 서로 돌아보고 섬기며 살아가라.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죠. 아까는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사실 예배나 헌금이나 원리가 같아요. 같은 거예요. 결국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즉 향기로운 제물로 내어드리라.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어오는 3절부터 보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고요. 각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된 지체,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살아가라. 서로 사랑하며 자신을 내어주라고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요, 우리의 영적 예배요, 예수님과 같은 향기로운 제물로 살아가는 삶으로 알려주세요. 형제 여러분, 형제 사랑이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분명한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형제 사랑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와서 그 예수님을 우리도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사랑하신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히 나타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너무나 힘들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워서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이 힘든 것은 우리 안에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은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그 십자가 사랑을 아는 자들은 하게 하십니다. 그것도 비록 미약하지만 자기 분량에 따라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자원하여 힘에 넘치도록 즐겁게 하게 하세요.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교회와 내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다른 지체들에게 내어주며 예수님과 같은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이 현실이 천국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닮고 자라가야 되는 사랑은 여기까지예요.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신의 성품에 참여되어 그분의 사랑에까지 자라갈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지금도 이뤄가고 계시고요. 온전히 이 사랑에 이를 거고 예수님을 온전히 닮을 거예요. 예수님처럼 온전히 사랑할 것입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욱 힘을 내어 예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어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께로 더욱 자라가는 우리 대우빌로 장로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먼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미약하고 허물과 죄로 가득 차 있고 부족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랑조차도 온전히 누리거나 알거나 증거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회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더욱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풍성한 은혜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주신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알고 우리도 더욱 형제들을 사랑하며 예수님께로 자라가는 귀한 은혜를 끝까지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